오늘의 내용도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분이심을 믿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당시에 주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도의 제자들조차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 빌립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것에 답하시는 주님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이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임이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누어 왔던 말씀이지만 당시에 아직 영적인 깊이를 갖지 못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더 정직한 그냥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정직한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당부하시면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제자들 역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려 했던 교회를 완성하고 또 복음을 이스라엘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도 자신의 이름으로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은 좀 짧고요. 결론이 좀 깁니다. 첫 번째 말씀은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셨습니다. 말씀이 그대로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도마라는 제자를 봤습니다만 확인하지 못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도마였다면 어쩌면 이 빌립은 대단히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이런 성격은 베세다 언덕의 기적의 떡을 먹었던 6장 7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의 먹을거리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는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러한 사실적인 논리를 중요시하는 빌립에게 별로 호소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드리는 요청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아버지와 교통을 말씀하시지만 아직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나 빌립에게는 당연히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고 손에 쥐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불신의 신앙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거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즉 예수도를 알고 보았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본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아직 아버지를 보지 못했으니 보여주십시오. 서로의 관점과 기대가 다름을 봅니다. 이것은 그때 제자들과 빌립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경험대로 들려주고 말해줘도 그 아버지 어머니께 역사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해보셔요 라고 오히려 의심의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답변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가까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결국 약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보아왔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도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도를 보지 못했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지만 지난주에도 인용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요한사도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빌립이 이 말씀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같은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는 비로소 실감이 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서신을 쓰면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 민수기 12장 8절을 하죠.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했다 말씀하시는 모세에게도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사자들, 영적인 존재들을 만난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에 나타난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던 증거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듣는데 어려움이 없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0절 11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구절의 내용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고동락하심을 증거하시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럼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죽은 거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사악한 것이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10절 상반절인데 예수도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신 아내라는 표현은 아버지께나 예수께나 양쪽 모두의 같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내 히랍어로 엔이라는 말입니다. 라는 표현은 바울사도가 옥중서신에서 수없이 사용했던 그리스도 아내. 옥중서신은 뭐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지요. 거기에서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과 꼭 같은 낱말입니다. 엔이라는 말이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신 것인데 11절에서도 믿으라는 당부를 반복하십니다. 영적인 이치는 알미라는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믿음의 관계가 먼저임을 여기서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충분한 증거를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0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은 언제나 지속되어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5장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여기에는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 서로 간에 안에 속에 그런 말이죠 라는 표현과 다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셔서라는 말은 히랍어로 메노라는 말로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로 엔, 아내라는 표현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당부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역할이나 가치는 물론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에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절 하반절인데 만약에 전반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믿으라 하는 안타까운 주님의 요청이 아직 성령의 도움을 입지 못했던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의 완성으로 순종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나 스스로의 결단만이 아니라 성령의 중보의 기도와 함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호소력 있는 교훈이요 확신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은 성령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여기에 사람을 참여시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이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인된 인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기까지는 사람이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만 이제 완전한 복음은 완성된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고 이루어질 완성을 제자들에게 맡기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죠. 이 사실의 중요성을 역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으로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당연히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는데 사람으로서 예수도에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 갈 것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됨을 믿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12절 하반절에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도의 하신 일보다 큰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을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도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지 않으셨음을 볼 때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세워질 교회의 완성을 사도들이 감당할 것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야말로 구속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 하는 말씀과 함께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복음의 증거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역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후라야 가능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마태복음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 하는 28장 19절 20절 상반절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는 대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이 일들 역시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가능하게 되었음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구해야만 가능했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13절, 14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고 계시지만, 이 귀한 약속은 뒤에 가서 15장 16절이라든가 16장 23절, 24절에서도 확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에 대한 사슬이 풀리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도 어느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인물은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말이죠. 다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아래서만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즉 천국을 위한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복되신 이름이자 복의 통로가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조차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정욕적인 기도는 이 범위 내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거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의 약속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5장 16절입니다. 다음 장이죠. 그렇게 영적인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말이죠, 물을 필요가 없을 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확인은 하나님께 받고 그 받은 사람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리라는 말씀임을 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천국의 확장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중보의 희생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함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같이 무익하고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쓰신다는 사실에 감격을 갖고,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기도의 장 6장 33절에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이 충만한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3차원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나 거기에 대한 상급을 거론하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은 말씀도 분명히 주고받는 다른 객체로서 가능한 일들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한 번만이 아닌 수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같은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이해 개념을 넘어서는 책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만 바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거듭남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면에서는 모든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도 사람의 한계에 맞추어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얘기가 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으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되도록 인간의 입장의 범주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런 건데요. 이런 양면에서 우리는 이해될 수 없는 3차원 이상의 논리를 장래에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이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럴 때 이해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구속의 역사와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일반적인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확산되고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삭막하고 격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 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도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갈급함으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뵌 것처럼 오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확신된 그 믿음으로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는 우리와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